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테러 위험이 최고조에 달했으며 이로 인해 지난해 세계 경제가 14조 3천억 달러의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갈등과 안보에 관한 보고서인 올해 세계 평화지수에 따르면 세계 평화는 지난 10년간 악화되어 왔고 이는 주로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테러와 내전에서 비롯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테러 건수는 지난 2011년 이래 거의 3배가 늘었습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 회원국들의 테러로 인한 사망자 규모는 2007년 이래 9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덴마크와 스웨덴, 프랑스, 터키 등 23개국은 최근 1년 새 테러 관련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특히 미국의 평화지수는 11계단 더 떨어져 선진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독일은 망명신청이 거부된 아프가니스탄인들을 추방하기 전에 아프간의 안보 상황을 계속 면밀히 평가할 것이라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밝혔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어제 최악의 테러 사건이 발생한 뒤에도 독일 정부가 여전히 아프간인들을 추방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모든 상황이 점검될 것이며 추방은 망명신청이 거부된 아프간 범죄자들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독일은 어제 추방 대상자들을 태우고 카불로 향하려던 항공편을 취소했습니다. 한편 독일 동남부 도시 누렌베르크에서는 이날 아프간 학생 추방에 항의하는 시위가 발생해 경찰관 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러시아는 시리아 라카에서 달아나려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에 체계적인 공습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오늘 자국 전투기들이 5월 25일 라카에서 팔미라로 향하는 반군 수송 차량을 파괴했고 29일과 30일에도 다른 차량 3대에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ISIL은 반군 80명과 차량 35대, 연료탱크 8개, 박격포와 자동소총 등이 장착된 화물차 17대가 손실을 입었다고 러시아군은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이와 함께 이번 주 지중해 배치된 군함과 잠수함에서 팔미라 인근 ISIL 목표물들의 순항미사일 4발을 발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미국이 탈퇴할지에 관한 결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오늘 오후 3시 이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날 미국을 방문한 응웬 수원푹 베트남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이번 결정과 관련해 여러 사람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미국의 기업가들과 외국 정상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이 오늘 두 번째 위성항법 시스템 GPS 위성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나 스마트 전화기 지도에서 차량이나 이용자의 위치를 센티미터 단위까지 파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미치비키 2호로 명명된 이 위성은 이날 일본 남부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2A 로켓에 실려 발사돼 예정됐던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안내를 의미하는 미치비키 위성은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을 담당하게 되며 민간 사용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필리핀군이 남부 도시 마라위인의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 연계 반군들을 공습하는 과정에서 자국군 병사들에게 오폭을 가해 10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장관은 오늘 기자들에게 공습 과정에서 실수로 자국군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마라위 폭력 사태는 지난주 보안군이 필리핀의 ISIL 지도자로 불리는 이스닐론 하필론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비롯됐습니다. 이번 마라위 전투로 반군 95명과 보안군 30명, 민간인 19명이 숨졌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만약에 자전거가 너무 막혀서 늦었다고 친구가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면박을 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차량 정체로 인한 교통체증 또 환경오염 문제는 많이 들어봤어도 이 자전거가 많아서 막힌다는 건 좀처럼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북유럽의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서는 이 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코펜하겐은 지난해 평균 이 시내를 다니는 자전거 대수가 약 27만여 대로 약 25만여 대의 자동차 수를 앞질렀다고 하는데요. 아예 도로 체계를 자전거에 맞도록 바꾸면서 이 코펜하겐의 자전거 통행량은 지난 20년간 70%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건강과 환경을 생각해서 출퇴근을 비롯한 거의 모든 생활 이동 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오히려 주요 시간에는 이 통행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자전거들이 정체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덴마크 당국은 앞으로 최대 3억 달러를 들여서 이 자전거 전용 도로와 자전거 전용 도로 상황판을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덴마크의 자전거 정책, 다른 이웃 나라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원을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2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6월 2일 금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0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13에서 25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2.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자,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3에서 22도, 신의주 12에서 22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3에서 25도, 함흥 11에서 25도, 끝으로 청진은 11에서 20도 분포 예상됩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제랄드 졸링의 노래입니다. Love is in your eyes. 당신의 눈동자는 사랑으로 가득하다라는 제목의 노래 함께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의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파리 기후변화 협정 공식 탈퇴를 선언할 전망입니다. 중국과 유럽연합이 이에 맞서서 파리 협정 강화를 모색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인 현안으로 떠오른 기후변화 문제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싱가포르에서 개막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연례 안보 협의 행사인 제16차 아시아 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대화에서 어떤 의제가 논의될지 함께 전망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아주 중요한 그 발표를 예고했다고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 협정에 대한 결정을 오늘 오후 3시에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발표하겠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고 어제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대다수 언론들은 지난해 대선 기간부터 파리 기후변화 협정 불참을 공언했다가 최근 최종 결정을 고심 중이라고 밝혀온 트럼프 대통령이 마침내 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탈퇴를 선언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동안 미국이 죄송합니다.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탈퇴하는 결정을 막기 위해서 설득하는 노력이 계속 이어져 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마무리된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은 물론이고 바티칸 교황청도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 남아줄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한 것으로 보도됐고요. 특히 G7 정상회의 폐막 당일 새벽 2시까지 이 주요국 정상들과 관계자들이 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 이행에 동의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파리 협정 이행 문제가 주요 의제였던 이번 G7 정상회의 폐막 성명은 이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6개 나라는 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파리 기후협정 이행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미국의 검토 절차를 이해한다고 적는 데 그쳤습니다.
예, 사실 미국 국내에서 도 이 파리 협정 탈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좀 높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미국 주요 기업의 고위 관계자들이 정부 측에 이 파리 기후 변화 협정 잔류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인 테슬라와 민간 우주선을 띄우는 스페이스X의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이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경제 자문 위원회와 제조업 일자리 위원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데요. 어제 파리 협정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지만 나는 자문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다면서 탈퇴 결정이 나오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자문위원직에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파리 협정 탈퇴에 대한 강한 반대 의사를 표시한 건데요. 또한 유명한 금융기업인 JP 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언 최고 경영자와 대형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제네럴 일렉트릭의 제프리 이멀트 회장 등 미국 10대 기업 대표들은 파리 협정이 미국 제조업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광고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반대 입장을 잇따라 내놨죠?
그렇습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 결정에 대해서 미국의 세계적인 리더십을 포기하는 것이며 지구의 미래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과학적인 진실을 외면하고 인류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할 안전장치를 없애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딸인 이방콰 보좌관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최근까지 탈퇴 반대 입장을 지켜온 것으로 어제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전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반대 의견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를 공언한 이유는 뭡니까?
예, 파리 기후변화협정이란 지구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 탄소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줄이자는 국제적인 약속인데요. 195개 나라의 합의로 지난해 11월부터 공식 발효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협정을 따르려면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이 대선 공약인 일자리 창출에 차질을 빚는다는 입장을 지켜왔는데요. 이 탄소 배출의 주요 원인 제조업 경기가 위축된다는 시각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소속된 공화당은 상원의원 22명이 나서서 공개적으로 탈퇴를 요구하고 있고요. 미국의 주무부처인 미 환경청의 스콧 프로이트 청장은 이 파리 협약이 미국의 불공정한 방향으로 합의됐다면서 파기를 주장해왔습니다.
네. 자, 파리 기후변화 협정이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근거는 뭡니까?
미국은 지금 에너지 수요의 87%가량을 석탄과 석유 같은 이 탄소 배출원에 의존해온 만큼 이 산업에 미칠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미국 정부는 판단했습니다. 이 보수 성향의 정책연구기관인 헤리티지 재단은 이 파리 기후변화협정에 따른 탄소 배출 규제가 미국의 기업 운영에 영향을 미쳐서 오는 2040년까지 제조업 일자리가 20만 6천 개 넘게 줄어들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이 환경 규제를 대폭 없애는 에너지 독립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이 연방정부 차원의 탄소 배출 규제를 해제했고요. 이 파리 협정 이행 기준 가운데 하나인 탄소세 도입 계획도 철회했습니다.
네. 자, 미국이 결국 탈퇴하게 되면 이 195개국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 파리 기후 변화 협정 좀 흔들리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이자 중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미국이 협정에서 탈퇴하면 이 파리 기후 변화 협정의 실효성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국제 사회는 우려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뒤따라서 탈퇴하겠다는 나라들이 나오고 이에 따라서 협약 이행 이 부실해질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량 감축 의무에서 벗어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 무역 상대국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영국신문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국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탈퇴하면 협정 참여 여부를 재고하는 나라들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지구촌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사회가 이 미국의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에 우려하고 있는 상황 앞서 짚어봤는데요. 이 중국과 유럽연합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요.
네, 이 미국의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가 가시화됨에 따라서 앞으로 이 파리 협정의 성공 여부는 세계 최대의 탄소 배출국인 중국과 이 과거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와 함께 협정 추진을 주도해온 유럽연합의 대응에 달려 있다고 외신들은 공통적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중국과 유럽연합이 미국이 빠진 이 파리 협약 협정을 살려내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기후 정책이 어떻게 변했는지 관계없이 이 협정을 계속 지킬 것이라면서 나머지 참가국들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했고요. 미구엘 아리아스 카네트 유럽연합 기후 담당 집행위원은 EU는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중국과 EU가 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지키기 위해 관련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나요?
예, 현재 리커창 중국 총리가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 본부를 방문하고 있는데요. 이 중국과 유럽연합 사이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내일 발표할 전망입니다. 이 선언문에서 중국과 유럽연합 양측은 파리 협정이 역사적 성취이자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탄소 배출 규제에 따른 개발도상국들의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 저개발 국가들에 대한 친환경적인 경제 운영을 돕기 위해서 자금 지원을 명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배기가스가 없어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자동차 개발과 또 청정연료 관련 연구에도 협력하기로 이 중국과 유럽연합 측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특히 이 중국과 EU가 저개발 국가들의 자금 지원을 명문화하는 것이 아주 주목받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 공장을 많이 가동하고 또 난방과 자동차 운행률이 높아질수록 이 배기가스를 통한 탄소 배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미 일정한 수준으로 경제 개발을 진행한 선진국들에게 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이 유리하다는 불만이 그동안 있었는데요. 앞으로 경제 발전이 필요한 이 저개발,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이 탄소 배출 규제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중국과 유럽연합이 저개발 국가들의 친환경 경제 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을 이번에 명문화하기로 함에 따라서 이 기후변화를 놓고 존재해오던 오래된 분열을 뛰어넘는 돌파구가 열렸다고 국제환경단체 기후행동 네트워크 측이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2017 아시아 안보 회의가 내일 싱가포르에서 시작된다고요?
네, 해마다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규모 안보 협의 행사인 제16차 아시아 안보 회의가 내일 미국과 중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인도, 한국 등 20여 개국 국방장관과 군 수뇌부 인사들 그리고 안보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막합니다. 이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주관으로 지난 2002년부터 싱가포르에 있는 샹그릴라 호텔에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통상 샹그릴라 대화라고 부르는데요. 이 현장에서 참가국들 간의 개별 국방장관 회담도 예정돼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자 샹그릴라 대화 올해 의제는 뭡니까?
예, 샹그릴라 대화의 올해 의제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핵과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제재 공조 방안. 두 번째는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에 따른 논란을 다룰 것으로 전망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 사이의 군사적 충돌 위험 등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외신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이 주요 의제 가운데 두 가지가 한반도 관련 사안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참가국들 사이의 개별 회담 진행과 함께 특히 이 미국과 일본, 한국, 3개국 국방장관들의 동시회담 일정이 잡혀있어서 주목되는데요. 이 세 나라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계획을 억제하기 위해서 보다 폭넓게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사드 배치에 줄곧 반대해온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이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방어적 조치로 사드를 전개한 미국 그리고 한국 대표단과 공방을 벌일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군사적 긴장 역시 이 아시아 태평양 주요 안보 현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샹그릴라 대화를 주관하는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측은 중국이 최근 자체 건조한 첫 항공모함을 남중국해에 배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일본이 대형 호위함 이즈모함을 항행훈련에 투입하는 등 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군사적인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아시아 태평양 일대에서 이 같은 해군력 집중 문제가 이번 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연방 하원 정보위원회가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 보좌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인 마이클 코엔 씨에게 소환장을 공식적으로 발부했습니다. 미국 정가를 계속 흔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과 러시아 관계에 관한 소식 먼저 알아보도록 하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사회관계망 서비스 활동 정보를 포함한 이 좀 더 강화된 비자 신원 조회 과정을 승인했다는 소식, 또 1979년 원전 사고를 일으켰던 3마일 섬 원전이 2019년에 폐쇄될 예정이라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 내통 의혹을 받고 있는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상원의 소환 요구에 응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날 전해드렸는데요. 이 상원 정보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일부 제출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예. 자, 그런데 이번에는 하원에서 또 소환장을 보냈군요.
그렇습니다. 하원 정보위원회가 어제 플린 전 보좌관과 또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인 마이클 코언 변호사, 또 이 두 사람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대해서 각각 소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하원 정보위를 이끌고 있는 공화당 소속 마이크 코노웨이 의원과 민주당 소속 애덤 시프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의 일환으로 몇 명의 개인에게 증언과 개인 자료, 사업 기록에 대한 소환장을 승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하원 정보위는 앞서 폴 매나포트 전 트럼프 선거대책본부장, 또 트럼프 캠프의 선거 자문을 지낸 카터 페이지 씨와 로저 스톤 씨에게도 각각 소환장을 낸 바 있습니다.
네. 자, 이 코언 변호사는 앞서 하원 정보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했었는데요. 이번 네. 그 소환 요구에는 응할 계획인가요?
네, 뭐 앞서 하원 요구서 문구가 모호하고 또 요구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면서 거부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소환장이 나온다면 이에 응하겠다고 이 지난 화요일 AP통신에 밝힌 바 있어서 이번에 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언 변호사는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원정보위원회는 또 미국 국가안보국, 연방수사국, 중앙정보국 이렇게 세 정보기관에 대해서도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네, 자, 이들 기관에 소환장을 발부한 이유는 뭡니까?
네, 지난 3월에 이런 일이 있었죠. 이 지난해 말 미국 정보기관이 외국인에 대한 첩보활동 과정에서 트럼프 정권인수위원회 인사들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다, 이렇게 이 데빈 누네스 하원 정보위원장이 밝혀서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네.
특히 이 정보를 오바마 행정부 관리들이 공유하는 과정에서 인수위 인사들의 신원이 노출됐다는 그런 주장이었죠.
예, 이 정보 당국이 미국 시민을 사찰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영장이 필요한데요.
네.
자, 하지만 이렇게 이 외국인 사찰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미국인에 관한 정보도 수집되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네,
예를 들자면 뭐 외국인과의 통화 같은 내용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이 미국인의 이름을 가려서 이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막게 돼 있는데요. 하지만 간혹 이 정보 분석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오바마 행정부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인수위 인사들의 이름을 노출했다면서 불만을 나타냈는데요. 이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서 소환장이 발부됐다는 겁니다. AP통신은 익명을 주장한 하원 정보위 고위 보좌관의 말을 인용해서 누네스 정보위원장이 민주당 의원들과 상의 없이 단독으로 소환장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누네스 의원장이 백악관과 지나치게 밀접한 관계라는 의혹을 받으면서 러시아 관련 조사에서는 일단 손을 떼기로 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 하원 정보위원장 자리는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누네스 위원장이 어제 캘리포니아 지역신문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과 러시아 정부가 내통했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고 이렇게 거듭 주장을 했습니다. 만약 그런 증거가 있으면 법무부에 당장 전달해서 기소를 요구하겠다는 건데요. 지난해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이 이 러시아 내통 의혹을 제기한 지 6, 7개월이 다 돼가도록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이런 점을 미뤄볼 때 증거는 없다고 본다는 겁니다. 하지만 누네스 의원이 말한 이 지난해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예, 클린턴 전 장관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어제 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열린 첨단 기술 회의에서 이 클린턴 전 장관이 이 강연을 했는데요. 트럼프 선거 캠프가 러시아 정부의 대선 개입 노력을 도왔다는 그런 요지의 발언을 한 겁니다. 러시아 정부가 자신에 관해 잘못된 정보를 퍼뜨렸다면서 이 과정에서 미국인들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미국인이 누구냐 이 트럼프 대통령을 혹시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대답을 한 겁니다.
네, 자 클린턴 전 장관이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발언한 것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맞습니다. 이 클린턴 전 장관은 이달 초에 이 러시아 해커들 그리고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 때문에 대선에서 패배했다고 말했는데요. 이번에 그런 주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을 한 겁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부정직한 힐러리가 자신을 뺀 모든 사람을 비난한다. 자신이 끔찍한 후보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길 거부하면서 페이스북 그리고 심지어 민주당과 민주당 전국위원회까지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조금 전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클린턴 전 장관이 대선 패배 이유 가운데 하나로 이 또 코미 전 FBI 국장을 꼽았는데요. 코미 전 국장이 이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과 또 러시아 간의 관계를 조사하다가 해임이 됐는데 곧 상원 청문회에 나올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이 러시아 수사를 이끌게 된 이 로버트 뮬러 특별 검사가 코미 전 국장의 청문회 증언을 승인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충일 휴회에 들어가 있는 연방의회가 이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개원하는데요. 이르면 다음 주 중에 이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코미 전 국장의 공개 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과 단둘이 만난 자리에서 플린 전 보좌관에 관한 수사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런 대화 내용을 코미 전 국장이 메모로 남겼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과연 청문회에서 코미 전 국장이 이를 확인할지 이 코미 전 국장의 입에 많은 사람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강경한 이민 정책, 이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비자 신원조회 과정을 강화한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사회관계망 서비스 활동에 관한 질문이 앞으로 이 신원조회 질문서에 추가되고요. 또 신상 정보 역시 지난 15년 동안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15년 동안 거주한 곳의 주소, 또 근무한 회사, 여행 다닌 곳 등과 같은 그런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는 건데요. 지난 23일 미국 예산관리국이 이 같은 내용의 안을 승인했습니다. 그동안 여론 수렴 과정에서 교육계와 특히 학계로부터 비판이 쏟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원조회 과정을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
네, 자 교육계와 학계가 비판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이들 추가된 질문이 지나치게 부담을 주고 또 이로 인해서 비자 발급 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외국 학생들이나 외국인 학자들이 미국 방문을 꺼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15년 동안의 신상 기록이나 뭐 5년 동안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활동 내역을 제대로 기억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추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 영사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요청할 수 있고요. 또 원하지 않는 사람은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다만 그럴 경우에는 비자 발급 과정이 지연되거나 또는 거부될 수 있다는 문구가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예. 자,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럼 강행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테러 방지를 위해서입니다. 미 국무부는 앞서 테러나 다른 국가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신청자의 경우 이렇게 신원 조회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산관리국에 따르면 일단 6개월 동안 새 계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 시설 가운데 한 곳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펜실베니아주 3마일 섬의 원전 시설을 2019년 9월 30일부로 폐쇄할 계획이라고 이 원전을 소유하고 있는 에너지 업체 엑솔런 측이 이 30일에 밝혔습니다.
네, 이 3마일 섬 원전, 미국인들에게는 한때 공포의 이름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1979년에 미국 최악의 원전 사고가 바로 이곳 3마일 섬 원전에서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당시 원전의 2호기에 있던 원자로 노심이 녹아내리면서 지역 주민들이 급히 대피하는 등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다행히 이 원전시설 전체가 붕괴하지는 않았고 또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연방정부가 그 200만 여 명의 인근 주민의 건강을 조사한 결과 건강에 미친 영향 역시 미미하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이 사고로 이 원전시설의 안전규정이 대폭 강화됐고 또 2호기는 이 활동이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피해가 없던 1호기가 이후 재가동됐었죠.
예. 자, 하지만 이 원전 사고 이후에 40년 만에 이제 남아있던 1호기까지 폐쇄하게 된 건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엑셀런의 크리스 크레인 최고 경영자는 성명에서 펜실베니아주 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원자력 시설을 보존하고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또 보수가 좋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주정부가 나서달라고 또 요청을 했습니다. 3마일 원전에는 현재 거의 700명에 달하는 근로자가 일하고 있고 80만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을 생산하고 있고요. 연간 100억 달러 이상의 세금을 주정부에 내고 있다는 것이 엑셀론 측의 설명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주정부의 도움이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하다. 이런 말은 곧 경쟁력을 잃었다. 이런 뜻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펜실베니아주에서 쉐일, 즉 암석층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가 개발됐고요. 또 천연가스 가격이 싸다 보니까 전력비용 자체를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미국 동북부와 중서부 지역에서 값싼 천연가스가 대량 공급되면서 에너지 시장에서 이 원전 에너지가 경쟁력을 잃게 된 거죠.
네. 자, 이렇게 경제적인 이유로 이미 그 폐쇄된 원전 시설이 미국 내 또 여러 곳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3년 이후에 캘리포니아주와 플로리다주 등 6곳의 원전이 이 허가가 만료되기도 전에 경제적인 이유로 문을 닫았고요. 또 앞으로 5년 안에 최소한 6개 원전 시설이 또 폐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일부 주에서는 원전을 또 청정 에너지원으로 간주하고 지원하고 있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이 뉴욕주와 일리노이주는 원자력 발전소를 지키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화석 에너지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감소하고 일자리와 세금을 지킬 뿐만 아니라 연료의 또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커네티컷주 등 다른 4개 주에서도 비슷한 정책을 준비 중인데요. 하지만 이런 주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전상의 이유로 미국에서 원전시설은 점점 더 문을 닫는 추세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각 분야에 걸쳐 뛰어난 업적을 남긴 미국인들을 소개해드리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노시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인물을 알아볼까요?
오늘은 미국의 35번째 존 피츠제럴드 케네디 대통령에 대해서 1, 2편으로 나눠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난달 29일, 그러니까 5월 29일이 이 존 F. 케네디 탄생 100주년이었는데요. 미국에서는 이날을 맞아서 각종 행사가 벌어졌죠.
그렇습니다. 이곳저곳에서 특별 음악회가 열렸고요. 기념 주화도 나오고
and this is the Kennedy 100th anniversary silver dollar.
언론사에서는 그의 삶을 되새겨보는 다큐멘터리 또 케네디 가족의 인터뷰 등 특집들을 내보냈습니다.
John F. Kennedy was born 100 years ago this month. But in our memory,
part of the celebration of the 100th anniversary of his birth, his daughter, former ambassador to Japan, Caroline Kennedy, and her son, Jack Schlossberg.
케네디 대통령은 1961년부터 1963년 이 암살 당하기까지 겨우 3년 정도 이 대통령직에 있었는데요. 왜 그렇게 칭송을 받는 건가요?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습니다만, 이 공통적인 평가는 케네디가 보여준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60년대 미국은 정치, 문화, 정신 등 여러 면에서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이 미국의 도시는 황폐화되고 있었고요. 또 곳곳에서 폭동, 소요 등이 일어났습니다. 케네디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비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군비 경쟁이라든지 우주개발, 경제, 민권 등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거죠.
네, 이 대체로 취임사에서 대통령들은 새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이나 또 비전을 제시하기 마련인데
네.
이 케네디 대통령은 특히 국민들에게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고 또 실행을 하라 이렇게 당부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유명한 취임사에서 바로 그 말이 나옵니다.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나라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물으시오 이런 말이죠.
네, 바로 그런 정책 방향이 New Frontier 그러니까 새로운 개척자 정책이라는 건데
네.
그 가운데 하나로 이 평화봉사단 프로그램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 평화봉사단은 미국인 남녀를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유럽, 중남미 등 140여 개발 도상국에 나가서 교육, 무역, 농업, 기술의 향상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네.
사실은 100개 국가가 안 되는데 차츰 늘어나서 이제 140여 개 국가가 되는데요. 이 징집 연행에 해당되는 남성들에게는 약 3년 동안 평화봉사단 활동을 하게 하고 그 대신 군 복무를 면제해주는 그런 제도도 있었죠. 케네디 대통령은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국민들에게 평화봉사단에 참여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Men and women, young and old, to serve in the Peace Corps.
평화봉사단은 196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이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총 22만 5천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다른 나라를 도와준다는 계획인데 사실 가장 큰 혜택을 입은 나라는 바로 미국이라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뭡니까?
이 계획으로 미국은 세계 여러 나라와의 친선을 도모했을 뿐 아니라 이 각국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게 되고요. 또 인맥이라든지 전문가를 기르는 등 독특한 결실을 얻은 거죠.
네.
이 오늘날 미국의 정관계 학계 등에서 활동하는 많은 아시아 전문가들이 이 평화봉사단으로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전추한 미국 대사 캐슬린 스티븐스도 1975년 평화봉사단원으로 충청남도 예산에서 영어를 가르쳤던 분이죠.
충청남 예산에 있었는데 네. 특히 시골에는
스티븐스 대사의 경우도 케네디의 뉴 프론티어 정책이 가져다준 하나의 결실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존 F. 케네디의 정치적인 성장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존 F. 케네디는 1917년 5월 29일 미국 동북부 지방인 매사추세츠에서 대사 출신인 조지프 P. 케네디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재력도 있고 정관계에도 인맥이 튼튼한 명문 집안입니다. 이 케네디 가문은 아일랜드계 후손으로 독실한 가톨릭 집안이죠.
나중에 케네디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 이 많은 미국인들은 케네디가 가톨릭 신앙이라는 점이 당선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난관도 극복을 했죠.
그렇죠. 케네디는 1940년 하버드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요. 태평양 전쟁 중에는 해군으로 복무했습니다. 이때 유명한 PT-109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남태평양에서 PT-109라는 고속 어뢰정의 해군 장교로 근무를 했는데요. 자신의 배가 일본군에게 격침되자 위험을 무릅쓰고 동료를 구한 사건이죠.
예, 자 바로 이 사건으로 케네디는 영웅이 됐고 또 그 이야기는 영화로까지 만들어졌죠.
네, 이 영화는 한국의 극장에서도 상영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렇다면 케네디의 정계 진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케네디는 1947년 고향인 매사추세츠주에서 하원 선거에 입후보를 해서 당선이 됩니다. 1953년까지 6년 동안 하원의원에 거듭 당선이 됐습니다. 53년에는 상원에 진출을 해서요. 1960년까지 상원의원직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60년에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 공천을 받고 리차드 닉슨 공화당 후보에 맞섰습니다. 이때 닉슨 후보는 부통령으로 지명도가 아주 높은 정치 거물이었죠.
네, 이 케네디와 닉슨 미국 최초로 대통령 후보 텔레비전 공개 토론회를 벌였는데요. 이 토론은 선거 운동 또 텔레비전의 영향력 등에서 미국 정치 역사를 근본적으로 바꿔놨다 이런 평가를 받았죠.
그렇습니다. 이 역사적인 최초의 TV 공개 토론회는 1960년 9월 26일에 실시됐습니다. 이때 미국의 유권자들은 처음으로 후보들이 한자리에 서서 자신의 정책을 설명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죠.
Senator, the vice president in his campaign has said that you are naive and at times immature.
네, 이날 TV 토론은 당시 미국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 정도인 7천만 명가량이 시청했다고 하는데 이 현대 정치 이벤트로서는 최대 청중을 끌어모은 것이다 라고 하죠.
그렇죠.
이 토론 당일까지도 유권자들은 케네디를 잘 몰랐고 또 닉슨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는데 이 토론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지 궁금하네요.
이 토론이 시작이 되자 두 후보의 이미지는 뚜렷이 대비가 됐습니다. 이 케네디 후보는 햇빛에 그을린 피부 또 유창한 언변으로 건장함과 자신감을 부각시킵니다. 케네디는 모든 인간의 평등한 권리와 부강한 나라라는 대담한 비전으로 포화를 엽니다.
I come out of the Democratic Party, which in this century has produced Woodrow Wilson.
반면에 닉슨 후보는 땀을 흘리고 말을 더듬는 등 취약한 이미지를 보여줬습니다. 닉슨은 또 케네디와의 그 합의를 하겠다는 등 그 회유적 방식을 취했습니다.
Now I can only say this. Through the years, I have sat in the National Security.
그래서 당시 미국의 주요 언론 매체들이 케네디는 참신함으로 무장했지만 닉슨은 지쳐 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언론들은 또 토론이 케네디를 슈퍼스타로 만든 반면에 닉슨을 패자로 만들었다. 하룻밤에 상황이 뒤바뀌었다. 이런 등등 토론회를 평가했습니다.
네, 자 드디어 케네디는 종교 문제 외에도 또 아일랜드계라는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대통령에 당선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최연소 대통령, 그때 나이가 44세였습니다.
케네디의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미국의 쿠바 피그스만 침공 사건, 또 쿠바 미사일 위기, 독일 베를린의 장벽 설치, 우주 경쟁, 또 베트남 전쟁 간접 개입, 거기다 흑인 인권 운동 같은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죠.
그렇죠. 참 어려운 시기였죠.
예.
그래서 케네디 신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도 그런 점을 지적하고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미국과 세계에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Will be devoted to the long-range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and to the cause of freedom around the world.
케네디는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실패했으면 그걸 솔직히 인정을 하고 책임을 졌고요.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면서 새로운 정책들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케네디는 품위를 갖고 또 위트가 있고 스타일이 결합된 독특한 매력으로 큰 인기를 끌었죠.
네. 자, 그런데 취임 4년도 채 못 채우고 암살을 당하는 바람에 미국뿐 아니라 세계에 충격과 또 아쉬움을 준 대통령이었습니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각 분야에 걸쳐 뛰어난 업적을 남긴 미국인들을 소개해드리는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의 제35대 존 F. 케네디 대통령 1편을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케네디 대통령 2편을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노시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 배우실 영어 표현은 over the hill. Over the hill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over the hill,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y Alice, we're short on players for our soccer game this Saturday. Can you and your dad play?
I can, but I don't think my dad can. He's a little over the hill, and he won't be able to perform like he used to.
Oh, I see. Then you can just come and play with us.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알리스에게 Hey Alice, we're short on players for our soccer game this Saturday. Can you
and your dad play? Alice,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 축구하는데 선수가 모자라. 너랑 너희 아버님과 함께 참여할 수 있니? 라고 묻자 알리스가 I can, but I don't think my dad can. 난 문제 없는데 우리 아버지는 힘드실 것 같아. He's a little over the hill, and he won't be able to perform like he used to. 이제는 연세가 드셔서 그런지 예전 같지 않으시거든. 이라고 답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over the hill,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Alice, we're short on players for our soccer game this Saturday. Can you and your dad play?
I can, but I don't think my dad can. He's a little over the hill, and he won't be able to perform like he used to.
Oh, I see. Then you can just come and play with us.
Today's expression is over, O-V-E-R, over the hill, H-I-L-L, hill, over the hill, over the hill. If someone is over the hill, they have reached an age at which they can no longer perform as well as they used to. It simply means that someone is too old and they are no longer suitable for something. Over the hill은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한창 때만 못하다, 예전 같지 않다, 무언가를 하기에 맞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나이가 많아 쓸모가 없어졌고 그래서 일과 관련한 연고 관계가 끊어졌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속으로는 근무지 무단 이탈을 말합니다. 보통 자기 상황에 관해 말할 때 농담 삼아 쓸 수 있고요. 남에게는 신뢰가 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리스는 제이슨에게 자기는 축구를 할 수 있지만 자기 아버지께서는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못하실 것 같다고 했죠. I can, but I don't think my dad can. He's a little over the hill, and he won't be able to perform like he used to. 라고요. 네, 그럼 예문을 들어볼까요? I won't be able to run a marathon. I'm over the hill. 라고 하면 난 마라톤에 참가 못할 거야. 나이가 들어선 지정 같지 않아. 라는 뜻이 됩니다. 네, 이 표현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Hey, Alice. We're short on players for our soccer game this Saturday. Can you and your dad play?
I can, but I don't think my dad can. He's a little over the hill, and he won't be able to perform like he used to.
Oh, I see. Then you can just come and play with us.
Let's review. Over the hill means that someone is too old, and they are not suitable for something. Over the hill은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한창 때만 못하다, 예전 같지 않다, 무언가를 하기에 맞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Over the hill, over the hill, over the hill. Now try using this fun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캐리 언더우드가 부른 Temporary Home, 이곳은 잠시 쉬어가는 곳이에요 라는 제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Little boy, 6 years old. A little too used to being alone. Another new mom and dad. Another school, another house that'll never be home. When people ask him how he likes this place, he looks up and says, my temporary home. It's not where I belong. When
looking for a job, looking for a way out. Cause a halfway house will never be a home. At night she whispers to her baby girl, someday we'll find a place here in this world. This is our temporary home.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68년 6월 1일 오늘, 세 가지 장애를 극복한 인간 승리의 본보기 헬렌 켈러 여사가 87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880년 미국 남동부 알라바마주에서 태어난 헬렌 켈러는 어린 시절 열병을 앓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말도 못하게 됩니다. 헬렌 켈러는 이후 7살 때 그녀의 평생 스승인 앤 설리번 선생을 만나게 됩니다.
I saw Helen Keller first. She was 6 years and 8 months old. She had been blind and deaf and mute.
설리번 선생은 헬렌 켈러에게 말할 때 나오는 소리의 진동을 느끼게 함으로써 말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효과를 내게 됩니다.
I am not dumb now.
설리번 선생의 도움으로 헬렌 켈러는 20살 때인 1900년 하버드 대학에 입학해 1904년 장애인으로서는 최초로 학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헬렌 켈러는 이후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여성 참정권 운동과 사형 폐지 운동, 그리고 인종차별 반대 운동을 펼쳤습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투철한 정신력으로 전 세계 장애인에게 희망의 등불이 된 헬렌 켈러. 그녀는 1968년 오늘 87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1926년 6월 1일 오늘. Don't let the flame go out. Some like it hot. 영화 뜨거운 것이 좋아 등으로 유명한 미국 최고의 여배우 마릴린 먼로가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났습니다. 마릴린 먼로는 어렸을 적 보육원과 고아원에 전전하는 등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마릴린 먼로는 이후 사진 모델로 활동하다가 1948년 영화 스쿠다후 스쿠다헤이에 출연하면서 배우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후 1950년 마릴린 먼로는 영화 아스파트 정글과 3년 뒤 나이아가라를 통해 폭발적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이후 1955년 개봉된 영화 7년 만에 외출해서 그녀가 입고 있던 치마가 지하철 환풍구 바람에 말려 올라가는 장면은 마릴린 먼로를 상징하는 대표 장면으로 남게 됩니다. 이후 영화 왕자와 슈거를 포함해 다수의 영화에 출연하며 큰 사랑을 받은 마릴린 먼로는 하지만 1962년 8월 의문의 죽음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마릴린 먼로는 오늘날까지 미국의 대표 여배우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